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에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두 정상이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사도광산의 세계의 유산 등재 등을 놓고 한국에서 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이 방한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 실현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검토는 과거사 문제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최근 진전된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윤 정부는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관련해 일본 가해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 한편 양국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방한 검토 보도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이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쪽이 방한 의사를 표명해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는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으신 바 정해지는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의사를 밝힌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임 3년의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국 정부의 협력으로 가능했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일한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차량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행정안전부의 제9호 태풍 종다리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제지와 원산교차로 등에서 차량 13대가 침수됐습니다. 또한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침수로 인해 주택 내부에 고립된 주민이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토사 유출 한 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조치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6명이 산사태 우려로 하동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했다가 전원 귀가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소방활동은 총 42건으로 인명구조 2건과 안전조치 40건이 이뤄졌습니다. 행안부는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경주국립공원 49구간 등 2개 국립공원 47개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둔치 주차장 14개소와 산책로 126개소, 해수욕장 66개소도 폐쇄됐습니다. 여객선은 목포에서 율목까지 항로 등 5개 항로 11척의 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즈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이들은 자신이 본 최고의 자원자라고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2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순방에 나선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총리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수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성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20일 새벽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망명한 지 12일 만입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최고기온 24도에서 33도입니다. 바다 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국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새 정강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동맹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18일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당의 정책 방향을 담은 92쪽 분량의 2024 민주당 정강 정책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강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기 이전에 정강 정책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여전히 주어가 바이든 대통령으로 명시됐습니다. 9개 분야로 나눠진 정강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일본, 한국과 함께 역사적인 3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 동맹들과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도 담았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아부하며 그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등 역내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취해 미국을 세계 무대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한편 공화당은 지난달 8일 정강 2024 마가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국경, 정부, 노인과 어린이 등의 관련 과제를 10개의 분야로 나눠 공화당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한국과 북한 등 한반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부문의 소제목인 동맹 강화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공화당은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화와 안정, 번영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역내 동맹 네트워크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선 나는 북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냈다면서 언론은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냐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밝혔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The press hated when I said that. How could you get along with him? Well,
그러면서 내가 그들과 잘 지냄으로써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며 지금 북한은 다시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강 발표는 지지층을 포함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외교 및 각종 정책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미한일 협력 등을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the trilateral cooperation, other multilateral fora such as the Quad, NATO plus IP4.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한일 3국 협력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을 포함하는 나토 플러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과 같은 다자간 포럼들이 마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다자간 포럼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팀이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지난 4년 동안 고무적인 발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화당의 정각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기 일러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정강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Democratic platform would show that there's a continued prioritization of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allies in Northeast Asia.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간 협력이 효과를 내는 만큼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나온 공화당 정강에 한반도 사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의 우선순위에 국내 문제와 중국, 타이완, 러시아, 중동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resident's priorities and foreign policy does become an important issue. I would think Trump's priorities would be more towards China, Taiwan, Russia, Ukraine, and the Middle East. So I don't think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와의 관여를 통해 평화선언을 제안하고 한반도 주둔 미군 축소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려 할 수 있다고 관측하며 하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등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국제정세에 큰 변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지난해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에서 3국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은 3국 협력 지속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앤드루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도 지금까지의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석좌는 이날 1년을 맞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한일 양국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를 포함한 정보 공유 수준을 높이고 3국 연합 공중 해상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조기경보 공급망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한 내각 차원의 3국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3국 관계의 성과와 동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과제라며 미국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미한일 3국 관계 유지에 관심이 있고 차기 일본 자민당 후보도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3국 관계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한일 긴장은 여전히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동북아의 한일 양자와 3국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져 3국 협력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환기된 협의 약속이 약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 정상회의는 확실히 미한일 정부 간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했다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했으며 이 성과는 매우 심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ummit certainly solidified the allied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중요한 도전 과제라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지원과 재래식 무기, 인공위성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미한일을 향해 더 대담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3국 협력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과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을 감안할 때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이 누가 되든 3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3국 협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현실적 위협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미한일 3국 관계에서 이룬 강력한 진전을 어떤 식으로든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그 누구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워싱턴 선언에서 강조한 3국 협력을 훼손하려 한다면 각국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yone trying to walk that one back would, I think, not receive the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citizens and governments.
지난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한일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들 문서에서 3국은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협의하는 등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미한 양자 및 미한의 3국 안보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3국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국 모두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일 양자관계도 주요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이자 동북아와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외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북중러의 위협과 도전 증가와 기타 지역에서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한일 역사 갈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한일 관계에 계속 부담을 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유산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에 대해 소위 진보 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고 일본 내에는 일본의 잔혹한 한반도 점령의 비극적 유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의 안정과 정상화, 미국과의 3국 협력 체제 구축에 있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3국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리더십과 결단력, 비전과 용기가 있어야 이 틀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주말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공동성명을 포함해 3국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약속과 정신을 제도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찬사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불출마와 관련해선 집권 자민당에서 누가 선출되든 차기 일본 총리는 이런 약속과 정신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3자 구조와 한일 양국과의 협력을 계속 옹호할 것이라 믿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틀의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과 근본 정신에 대한 더 큰 우려는 한국에 있다면서 지난주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논란이 된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한일 간 역사적 이슈를 둘러싼 긴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보답도 없이 과도한 친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국내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차기 일본 총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떻게 해결할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윌슨센터 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의 의의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국민 대다수가 일본군이 한국 땅에 진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한국 내 금기를 깨는 첫 걸음이었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도 나서서 유권자들에게 유사시 민주국가의 인류군대인 일본군이 재난구호작전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1950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천 명의 일본 제국 해군 출신들이 전쟁포로와 피난민 등의 수송 과정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면서 오늘날의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아니라 우호적인 국가이자 인류 군대를 보유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어떤 종류의 재난구호 활동에도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한국 국민에게 일본이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is a friendly nation. It's a democracy. It's an advanced country with a first-rate military. Japan is a vital asset.
이어 한미일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는 3년 후 한국이라면서 한국 내 정권이 바뀌면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입장이 급변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평론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미한 동맹의 우호적이지 않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3년 후 일본의 우호적이지 않은 한국 내 자유주의 진보 정부가 집권할 위험보다는 훨씬 낮은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군 병사 한 명이 20일 새벽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을 통과해 망명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남북 경계선을 넘어 걸어온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김현환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북한군 사병이 한국에 망명했다고요. 한국군 당국이 밝힌 망명 과정 전해주시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군이 20일 동부전선에서 북한 인원으로 추정되는 한 명의 신원을 확보해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20일 새벽 이른 시간에 망명 의사를 밝혔다며 군은 해당 인원이 동부전선 MDL 2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망명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한국 측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 비무장지대에선 북한군이 자기 측 지역의 지뢰 매설과 불모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군은 작업하는 북한군이 들을 수 있게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계기관은 이 북한군을 인계받아 망명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이 DMZ를 통해서 망명한 건 오랜만의 일인 것 같은데요. 한국 측 관계 당국이 현재 조사 중이긴 합니다만 망명 배경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북한 현역 군인이 한국으로 넘어와 망명 의사를 밝힌 게 공식 확인된 건 2019년 8월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만 할 뿐 신상 정보 등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군 병사의 망명이 북한군 내부의 심각한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군은 주로 걸어서 오거나 수영해서 온다며 북한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 문제 등과 같은 차원에서 만약 이 숫자가 빈번해지면 전반적으로 접경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현재 미한연합연습인 을지프리덤 실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탈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남북을 전쟁관계로 선언하고 DMZ 경비를 강화하고 또 지금 UFS 훈련으로 북한군도 비상체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생각보다 북한군 체제가 이완돼 있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전시체제인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선이 양쪽이 뚫린 거거든요.
최근 남북한 접경지역 긴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조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도 이번 망명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관측들도 나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 단절 조치를 지시한 데 따라 4월쯤부터 MDL 등 전선지역 곳곳에 다수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 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중 수차례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략 비축미까지 풀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식량 사정 때문에 굶주린 북한군 병사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과거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취했던 조치들을 폐기하고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중요한 의미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얼마 전에도 북한 주민이 도보와 수영으로 한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딴 망명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북한군 망명에 앞서 지난 8일 새벽에도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고 남쪽 중립 수역을 넘어 망명했었습니다. 이 주민 역시 이동수단 없이 도보와 수영으로 한국으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은 공교롭게 한국군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뒤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접경 지역을 통과한 이딴 망명에 북한 정권의 실상을 전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두진호 박사입니다.
북한 전용 군단은 전술 도로를 강화한다든지 지뢰지대를 또 정비한다든지 방벽을 쌓는다든지 하면서 온열 손상 환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심지어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상자도 발생을 했고 민심과 군심이 이렇게 이완이 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쌓여가는 상황에서 트리거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대북 확성기 작전이 북한군 장병들의 인지 영역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김 기자, 북한군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한국과의 경계선을 넘어 직접 망명하는 일이 잦아지는 양상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엔 북한 주민 일가족 9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고 같은 해 10월엔 북한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중 접경 지역의 통제 강화, 북러 밀착 등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한 탈북 루트들이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탈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럼 남는 루트는 냉전기처럼 DMZ와 동서해상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 DMZ와 동서해상, 한강하고를 통한 루트의 탈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 북한 당국의 통제와 단속 강화 그리고 수해 등으로 민심이 불안정해지면서 접경지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직접 망명 사례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수재민을 위한 대규모 천막촌이 평안북도 의주군에 형성됐습니다. 우주에서도 식별될 정도의 대규모로 여러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수해 발생 후 3주 가까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지를 덮고 있는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가 보입니다. 이들 물체가 포착된 곳은 총 4곳으로 가장 넓은 곳의 면적은 5,539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 4개 물체가 덮인 대지의 면적을 모두 더하면 17,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의 면적입니다. 특히 이들 주황색과 노란색 물체는 먼 우주에서 식별될 정도로 또렷합니다. 과거 위성사진을 비교해보면 현재 주황색과 노란색이 포착된 이들 대지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공터 등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 일대엔 수해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재민이 모여있는 천막단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사진에는 해당 천막의 색상이 주황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들 주황색과 노란색은 운동장과 공터 등에 설치된 수백 수천 개의 이재민용 천막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들 대규모 천막 단지가 위성사진에서 식별된 시점이 8월 초라는 점도 이곳이 수해 피해 이후 형성됐고 이재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총 17,000제곱미터 면적에 이재민 천막이 설치됐다는 건 그만큼 이번 수해로 집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 3주가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여전히 천막 단지가 철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엄중한 도발과 모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재민 천막촌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수해 피해가 큰 것만큼은 사실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 이번 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5일 BOA에 수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방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북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re is a very huge deficit in investment in DPRK's infrastructure.
이어 하수 시설이 오래돼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해마다 집중 호우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이 중국발 화물을 격리해온 의주 비행장은 이번 수해 이후 운영이 중단된 장면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의주비행장을 촬영한 18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활주로와 유도로 등 주변 도로가 텅 빈 장면이 보입니다. 이는 파란색 방수포가 덮인 물품이 곳곳에 놓여 있던 지난 7월 중순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중국 단둥과 인접한 의주비행장 활주로에 중국에서 열차로 건너온 화물을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활주로 노면 위에 화물을 놓고 2주에서 최대 3개월의 격리 기간을 거쳐 북한 내륙으로 운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가 텅 빈 장면이 관측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폭우가 북한 의주 비행장의 운영을 중단시킬 정도로 극심했다는 사실도 일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최근 국제적십자사연맹 IFRC가 신청한 대북 인도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관련 물품들은 조선적십자사의 직원들이 사용할 랩톱,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신청한 랩탑 컴퓨터 10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지난 6일자 서한에 따르면 IFRC는 지난 7월 30일 현지에 있는 조선적십자사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북한의 랩탑 컴퓨터를 반입하려 한다며 제재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물품은 중국산 HP 엘리트북 840G7과 HP 엘리트북 840G8 각각 5대씩으로 가격 등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랩톱 컴퓨터 10대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항공이나 육로를 통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한에 따르면 제재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면제 기간을 12개월로 정했고 이에 따라 IFRC는 내년 8월 6일까지 북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전면 폐쇄한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구 등의 지원 물품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해당 제재 면제품이 언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IFRC는 지난 2021년 12월 대북제재위원회에 재난 대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용 텐트와 담요, 위생물품 등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면서 두 차례 제재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BOA는 IFRC에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랩탑 컴퓨터 조달 계획과 북한 반입 일정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은 홍수와 태풍, 가뭄 등 기후와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교육과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조선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대북 지원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IFRC 공보실은 이달 초 BOA에 우리는 홍수에 따른 영향에 매우 우려하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북한 적십자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IFRC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일본 내각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민감한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시도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해 급진전한 한일 간 유대가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기준은 통일의 즉각적 달성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해법 제시에 있다면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8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 들으시겠습니다.
미한 양국이 월요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국군 장병 19,000명이 48회의 야외 기동 훈련에 참여하는데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국장님, 미한 연합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급속도로 진전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넘어서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Yeah, there's a lot of focus these days, and appropriately so, on the increas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요즘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미한 연합훈련의 놀라운 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9,000명의 한국군과 수천 명의 미군이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상에서 훈련하고 검증될 것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훈련에 참가하고요. 한 번도 밖에서도 군사 자산을 들여올 겁니다. 미한 동맹의 힘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연합작전, 통합작전 수행력을 입증하고요. 우리는 위협 대처 이상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요한 건 수년간 이런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영내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미한 간 상호 방위 조약은 적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보좌관님, 그렇다면 주한미군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I think picking up on what Chris was mentioning, I think there's important for us to, and what he mentioned earlier about
존스턴 전 국장이 앞서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점이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야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아니면 그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나토,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공조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위협이 단지 38선 너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러케머라 사령관 발언으로 돌아오면요.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 어디에서 오든 한국과 한국 내 미국인들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포격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한 연합 훈련을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물러난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최악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그의 퇴임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Yeah, Kishida's decision I think really stunned everyone. Stunned Washington, stunned the political world in Tokyo.
기시다 총리의 결정은 모두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워싱턴도 일본 정치권도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을 변화시키고 자체 방위 능력에 투자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기회를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수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실적이지요. 기시다 총리는 퇴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를 초기부터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외무상과 방위상을 포함한 새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초기부터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총리가 9월에 선출된 직후 며칠, 몇 주 내에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초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해거드 전 보좌관님, 미국도 삼각 공조가 계속 강력하게 이어지길 원한다는 신호를 한일에 발신할까요?
Well, I couldn't have scripted it better when Senior Director Hooper just announced that.
예, 미라랩 후퍼 NSC 선임 보좌관의 최근 허드슨 연구소 발표보다 더 좋은 신호는 없을 겁니다.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한다고 했죠. 그것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새 일본 총리직을 시작하는 최상의 방식이고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호입니다. 랩 후퍼 보좌관이 그 발언을 해서 기쁩니다. 방법과 시기, 장소는 미정이지만 3국 정상회담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 외에 두 명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역사 문제는 여전히 매우 민감합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급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Yeah, Victor Cha and I wrote a piece in June soon after Japan and South Korea normalized.
지난 6월 한일 국방 관계 정상화 직후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함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략적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죠. 협력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전과 동력을 유지하려면 3국 미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불행히도 8월 15일 우리가 본 것은 그런 정치적 이용 모습이었습니다. 세 명의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더 큰 전략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 상황에서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미한일 3국 모두 앞을 생각해야 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 VOA에 이번 방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뒷걸음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참배에 엄중항의한 한국 외교부처럼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삼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It's a reminder that history issues are still there. Under the surface in Japan, South Korea, and really trilateral relations.
한일 그리고 미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여전히 표면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역사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역사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역사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더 긴밀한 3자 협력을 위한 전략적 이유에 초점을 맞출지 말입니다. 새 일본 총리를 포함한 3국 정부가 이 전략적 기회에 집중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해거드 전 보좌관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참배를 비생산적이라고 보나요?
I'm sure they find this counterproductive. I just want to pick up. So yes, but I just want to pick up on something that Chris said.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스탄 국장이 언급한 지도자들의 의존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은 확실히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이죠. 저는 양국 국민들이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거의 10%가 올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무역량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일과 미한일 관계를 넘어 중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경제 안보와 번영에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저는 재계 지도자, 관광객, 양국 문화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한일 관계의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1997년에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일본 TV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게 떠오르네요. 지금보다 불과 한 세대 전이었죠. 당시에도 월드컵과 겨울 연가가 있었고 다양한 문화적, 스포츠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화한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삼국 협력을 넘는 제도적 틀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일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과 별개로 양국 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해건우 전 보좌관님,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반일, 반미 감정이 표면화됐을 때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미국은 비슷하게 대응할까요?
Good question. I'm not sure I'd characterize it exactly that way, but I know when I was, or I can at least speak to my experience when I was there.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2021년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접근법은 미한일 삼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한일 협력을 도모했었죠. 아니면 다자협의체 안에서 한일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따라서 미국은 그런 접근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고 북한 때문에 그렇고 활발해진 삼국 공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뭔가 줬다가 뺏는 건 어렵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익으로 여기는 것을요. 정치 지도자들은 삼각공조가 이익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나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더 강화된 방위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빼앗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한일관계 악화 시 삼각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와 안보가 보장되는 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전략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해거드 전 보좌관님, 남북 간 긴장이 심화된 이 시점에 새 독트린을 통해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So achieving unification, I think, is the wrong metric. I think the right metric is to say, what is the right way for South Korea?
예,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북한에 맞서서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원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이 통일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달성하는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한국 지도부가 취할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선 이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7도, 최고기온 24도에서 33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양과 남포 26도에서 32도로 예상되고 안주는 25도에서 31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신의주 기온 25도에서 31도, 수풍 24도에서 31도, 강계 23도에서 3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27도에서 31도, 용현 26도에서 32도, 개성 26도에서 30도, 사리원 26도에서 3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기온은 24도에서 29도, 장진 19도에서 25도, 해산 21도에서 31도, 원산 25도에서 29도입니다. 평강 23도에서 29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청진 기온은 21도에서 27도, 선봉 21도에서 26도, 삼지연 18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5m를 일다가 오후에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를 일다가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두 정상이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놓고 한국에서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측이 방안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현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 검토는 과거사 문제로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최근 진전된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강점기 시절의 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정권 교체를 이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징용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윤 정부는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확정 판결과 관련해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의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셔틀 외교를 재개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 한편 양국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정상화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시다 총리 방한 검토 보도에 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이날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이전부터 일본 쪽이 방한 의사를 표명해 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어 왔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께서는 한일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으신 바 정해지는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의사를 밝힌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재임 3년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한국 정부의 협력으로 가능했던 사덕광산 세계유산 등재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은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일한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이 내각 퇴진 수준인 20%대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끝에 자유민주당 차기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한 내각제인 일본에서 다수당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총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음 달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가 열리고 10월 초순에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가 공식 선출될 예정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차량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행정안전부의 종다리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제지와 원산교차로 등에서 차량 13대가 침수됐습니다. 울주군 서생면에서는 침수로 인해 주택 내부에 고립된 주민이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양산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토사 유출 한 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조치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동에서는 6명이 산사태 우려로 하동 마을회관으로 사전 대피했다가 전원 귀가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관련 소방활동은 총 42건으로 인명구조 2건과 안전조치 40건이 이뤄졌습니다. 행안부는 종다리의 북상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로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경주국립공원 40구간 등 2개 국립공원 47개 구간이 통제 중입니다. 또한 둔치 주차장 14개소와 산책로 126개소, 해수욕장 66개소도 폐쇄됐습니다. 여객선은 목포에서 율목까지 등 5개 항로 11척의 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다리는 이날 오후 9시께 전라남도 신안 흑산도 인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남에는 21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즈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개막한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무대에 올라 이들은 자신이 본 최고의 자원자라고 말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가 2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순방에 나선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총리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의 초청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두 나라를 방문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러시아 방문 중 중러 총리 정례 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